이 시간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5편 1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85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고라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였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로다.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신자의 삶은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끼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상태를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구원받은 신자의 소망은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난 다음 피조물도 다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죠.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완전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고 자연악이 여전히 사람들을 다치게 만드는 이 현실, 인간이 만들어낸 각종 구조적인 모순들, 또 우리 개인이 범한 죄로 인한 죄책감들,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의 마음은 무거워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견뎌내고 인내하고 또 이런 상황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이 상황을 극복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런 상황을 슬기롭게 견뎌낼 수 있을까? 오늘 시편 85편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시편 85편을 앞부분을 보고 뒷부분을 보면 앞부분과 뒷부분이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1절과 3절을 잘 보시면 하나님이 노를 그치시고 주의 백성을 용서하셨고 그들의 삶을 회복시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고 그 다음에 죄악을 사하시고 모든 죄들을 덮으셨다. 그리고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4절부터 7절에 나타나 있는 둘째 부분은 앞에 있는 내용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노를 그치시고 주의 백성을 회복시켜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또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라고 간구하고 있고 또 7절 끝에는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앞부분에 죄를 사하셨다라고 한 내용에 근거해서 볼 때 뒷부분의 상황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죄를 사하셨다 그래 놓고 4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상황을 상정하면서 주의 분노를 거두어 달라고 간구하는 게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그래서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이런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앞부분을 과거 시제로 번역하지 않고 미래 시제로 번역을 했습니다. 앞부분을 과거 시제로 번역해버리면 뒤가 해석이 안 되니까 앞부분의 내용들을 미래 시제로 번역해서 신뢰에 대한 고백으로 해석을 합니다. 몇 영어 성경이 그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나 과거를 회상하고 그리고 과거에 행하신 일에 근거하여 현재 상황에 대해서 탄식하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은 성경 곳곳에 나타나고 있는 공중기도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특성들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도 마찬가지고 느헤미야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시편 85편은 과거의 구원을 근거로 현재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아무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기할 수 있는 질문은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상황을 지금 상정하고 있는데 포로에서 돌아왔다면 이전의 상태보다 더 좋아야 되는데 왜 이전의 상태를 근거로 현 상태에 대해서 탄식함에 간구하고 있느냐 하는 이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통해서 포로에서 돌아오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그 땅에 온전히 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상황이 현실이 아직 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구원이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끼어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4절 이하의 이런 내용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완전한 구원을 받지 못한 그 구원이 도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식한 사람의 간구가 바로 시편 85편의 간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들은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적 상황을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바대로 시편 137편 이런 데 보면 우리가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마치 꿈꾸는 것과 같았다고 그렇게 노래했죠. 그 정도로 정말 이게 꿈인가 생신가 라고 할 정도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 일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학계서를 읽어보세요. 학계서를 보시면 그 상황이 그렇게 쉽지 않았다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학계 1장 5절부터 11절을 보면 가뭄 상황을 묘사하고 있죠. 6절을 보면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10절 이하에는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계를 들게 하였느니라는 말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 제1성전을 눈으로 봤던 늙은 사람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제2성전을 짓는데 제2성전이 얼마나 그 모습이 초라한지 그 모습을 바라보고 울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편 85편 기자가 처한 상황이 마치 이와 같았다 그 말이죠. 포로 생활을 돌아오긴 했지만 현재의 삶은 실패와 좌절과 갈등으로 얼룩져 있었다는 것이고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내용이 우리가 읽은 시편 85편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구원을 기억하면서 그 사실을 기뻐하긴 했지만 그러나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 상황을 바라볼 때 완전한 상태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신자는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이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현재의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 때 우리 교우들 중에도 그런 분이 있잖아요. 믿음 생활을 끝까지 이어가긴 한데 그분의 인생의 많은 부분은 고통과 어려움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좀처로 삶이라는 게 변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문제를 잘 통과해서 참된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먼저 1절부터 3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과거 행하신 일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갔지요?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각 가정과 각 사람들을 잘 보세요. 물론 내가 뭘 잘못했는가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분들 계시긴 합니다.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이미 문제를 갖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지할 때 불신자와 결혼했어요. 그래서 상당 기간은 고통 어려움이 겪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 배후의 원인은 다 죄입니다. 이스라엘이 죄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갔던 것처럼 인생들이 겪고 있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은 죄로 인한 고통과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서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를 맛보긴 하시지만 그 죄는 사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그 사실을 분명히 확증하는 표시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과거를 헤아릴 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역사를 다시 한번 떠올릴 때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알게 되고 그 은혜에 근거하여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어렵고 힘든 현실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 속에 살거든요. 우리의 생각 안에서 고통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사실 이전의 상황이나 지금의 상황이나 똑같아요. 뭐 크게 변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일에 대한 기억, 생각에 근거하여 그것을 지렛대로 삼아 내 마음의 영적인 무거움들, 공감들을 이겨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기억함으로 그것을 삶의 근거로 삼아서 그 상황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회상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았던 시편 기자는 1절부터 3절까지 과거를 회상하고 그 다음에 7절에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과거를 회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실 미래의 소망을 또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는 과거를 회상하고 10절 이하에서는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간구했는데 9절에 보니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의 구원. 그의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이죠. 구원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4절에도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요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원은 어떻게 구체화되는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이 구원이 어떻게 역사 가운데 펼쳐질 수 있는가? 하나님의 네 가지 속성이 어우러질 때 하나님의 구원이 역사 가운데 실체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인자와 진실과 의와 평화가 함께 어우러질 때 그때 구원이 실제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니 인내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의인화하고 있습니다. 인자, 신실, 뭐 진실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인자는 잘 아시죠? 헤세드, 진실, 에메트, 진리, 의, 제다카, 화평, 샬롬, 뭐 이런 정도의 히브리어는 우리도 지금 알고 있잖아요. 이 네 가지가 하나님의 구원하는 능력과 함께 어우러지고 있습니다. 11절에는 진리와 의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본다. 여기에도 의인화를 하고 있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이 가득한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진리와 사랑, 인자와 진리는 반대 입장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구주 예수의 구속 사건 자체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에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의를 의인하면서 마치 의가 전령처럼 사자처럼 하나님 앞서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의는 뭘 가리킬까요? 이것 역시도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 의가 심판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 의가 구원으로 나타나기도 하지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의가 나타날 때는 구원으로 우리에게 드러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는 심판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결국은 이 의를 앞세우심으로써 모든 어그러진 것들을 바로잡으시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 화평입니다. 샬롬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참된 샬롬의 상태, 안식의 상태로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바대로 인자하심, 그 다음에 뭐 진리, 진실, 의, 화평 등등 하나님의 속성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사실은 이 모든 속성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애와 진리, 사랑과 공의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조화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모든 것들이 다 어우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요한복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뿐만 아니죠.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고 골로새서에서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그리스도 안에 거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자가 어떤 자냐라고 할 때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요.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자요. 이런 속성을 공유하는 자. 이게 바로 신자죠. 그래서 신자의 성품에 의가 있고 진리가 있고 인자가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시편 기자는 진실로 그의 구원이 가까우니라고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에게 구원이 가깝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뭔지 잘 아시죠? 의지한다, 신뢰한다는 뜻도 있고 그분을 두려워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신자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신앙의 정서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러나 노예적 두려움이 아니라 아들로서 그분을 가까이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광대하신 분이신지를 아는 이 지식에 근거해서 그분을 경외하는 거죠.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결국은 영광이 그 땅에 머무를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그분의 영광을 보기 위함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뭐 다르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것이 영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이 임하게 되면 구원을 주신 그분은 높아지고 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서 그분을 찬송하게 되는 것이죠. 신자는 이것을 믿고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과거를 붙들고 그 다음에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이 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얻은 구원이 어떤 구원인가? 그 구원이 어떻게 완성될 것인가? 이 과거와 미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소망과 기대를 가지게 될 때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 현실의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신자의 현재 삶은 어때야 되느냐? 그게 4절부터 7절인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거두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거두소서라는 이 말은 없앤다, 무효로 만들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왜 이 간구를 합니까? 분노를 끝내지 않으면 회복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다시 살려달라, 회복을 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행적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에 다시 소망하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를 다시 살려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신자의 기도가 이래야 된다는 거죠. 그저 먹고 사는 문제, 지엽적인 문제, 취업이 안 되는데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물론 그 기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그런 것들은 정말 지엽적입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현실 자체를 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다고 말이죠. 어쨌든 이런 과거를 붙잡고 그리고 미래를 소망 가운데 기대하면서 간구하는 이 시편 기자의 간구에 대한 응답이 8절에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85편의 기자가 고라인데 고라가 하나님의 응답을 직접 들었습니다. 물론 그가 마치 뭐 모세처럼 대언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는 회중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회중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 시편 기자는 오늘날의 설교자와 같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들으리니라는 이 말, 예언적인 위로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이제는 들은 말씀을 발표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전하는 주제는 화평이에요. 화평이라는 말이 샬롬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장 큰 주제가 화평입니다. 제가 한 몇 달 전에 하나님께 이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요즘에 왜 이렇게 마음이 좀 불안하고 조급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평화를 주십시오라고 간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요 근래 또 좀 이런저런 여러 가지로 마음이 좀 복잡한 것 같은데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가장 요긴한 기도는요, 화평입니다. 마음의 참된 안식입니다. 겉으로 볼 때 그냥 그럴싸하게 보는 게 아니고요. 남이 바라볼 때는 참 어리고 힘들다 그래도 내 마음이 쉼을 누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신자가 먼저 구해야 될 기도 제목 첫 번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8절에서 화평을 말했는데 9절에서 구원을 언급했습니다. 이것은 구원과 화평이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그러셨잖아요. 구원자로 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세상에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평강을 주겠다, 평화를 주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 구원과 평강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긴 했지만 그 구원은 아직 완성이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구원 자체가 완전하지 않다라는 말이 아니고 완전하지만, 구원이 완전하지만 그 구원이 완성의 상태에 이르지 않았다. 아직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모든 죄와 사탄과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무정행으로 들어간 그런 상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신자가 힘들어하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마음이 좀 강해져야 되는데 요즘에 뭐 성도님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듣는다든지 또 오랜 기간 동안 그 문제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분들, 조금 회복되는 데다가 또 어려워지는 이런 분들을 보면 정말 힘들어요. 그런 문자 소식을 들으면 그냥 안 들었으면 좋겠다, 그냥 이런 생각이 때로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요즘에는요, 뭐 말 한마디도 뭐 짜증이라는 이 짜자만 들어도 제 마음이 좋지 않아요. 그런 부정적인 말들, 불평, 원망 뭐 이런 말들 그냥 죄송한데 딱 듣기 싫다 이런 마음이 든다 그 말이에요. 뭐 이 세상의 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구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일반적으로 구원이라고 하면 죽고 난 다음에 구원을 말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특별히 시편 85편 기자가 말하는 구원은 그런 구원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미 말씀드렸죠? 1절에서 포로에서 돌아온 사실과 백성들의 죄악을 사했다는 내용, 죄를 덮으셨다는 사실이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분노를 거두어 달라,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달라, 진실로 구원이 그를 교하는 자에 가까우니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앞부분과 뒷부분이 조화가 안 된다 그랬죠. 이미 포로에서 돌아왔고 죄가 다 사함받았는데 왜 또 분노를 사라지게 해달라, 구원이 왜 또 가깝다라고 또 이야기하느냐. 우리 여기서 구원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구원은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긴장상태에서 하나님의 속성, 의와 화평과 진실과 거룩함을 닮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기대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항상 종말론적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적 구원만이 아니고 미래를 바라보고 기다리고 소망하는 거예요. 그 나라에 갈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신교회가, 저희 교회는 교회력을 따르지는 않지만 교회력에 대강절이라는 게 있잖아요.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을 기념하는 절기. 그 대강절에 시편 85편을 많이 불렀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은 우리가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현실을 살아내야 되는가? 본 시편을 지은 고라사순이 살았던 시대가 아닌 우리는 예수께서 오신 후 2000년의 시간이 지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리소의 구속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 그리고 의와 화평이 실제로 나타났고 예수리소를 믿음으로 우리는 풍성한 삶을 경험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구원은 완성된 구원은 아닙니다. 완성된 구원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의와 평화의 나라를 세우시기까지 그리고 우리 삶과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와 의와 평화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기도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한국 교회가 처한 상황을 보십시오. 요즘에 뭐 JMS 정명석 이야기가 떠들썩하더라고요. 그죠? 제가 청년 때 이미 JMS, 지저스 모니스타 해서 그 이단들이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서울대, 용고대 뭐 여성들이 못 바쳤다는 거예요. 추산 한 1만 명 정도가. 그게 말이 됩니까? 주님 피곤하시죠? 제가 그거 보면서 주님이 왜 피곤하지? 정말 주님이면. 말이 안 되는 그를 믿고 살지 않습니까? 이런 한국교회의 형편을 생각하면 그리고 점점점 입지가 줄어드는 한국교회의 형편을 생각하면 참 탄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그냥 무감각하고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넘어가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요 근래 SNS에 미국 에즈베리 한 대학 교회에서 2주 동안 집회가 계속되었다고 하면서 거기에 뭐 지금까지 있었던 부흥운동이 아니냐 해서 찬반 논란이 지금 일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것을 막 죽여 세우더라고요. 제 동기 카톡방에도 한국에 있는 모 신학 교수가 거의 직접 갔다 온 기사를 막 올리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걸 가만 지켜보면서 아직은 모른다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근데 왜 그런 것들을 자꾸 소개하고 자꾸 퍼나르느냐. 저는 우리는 경험하지 못한 그 영적 부흥에 대한 기대와 소망도 갖고 있으면서도 영적 공허감을 그런 방식으로 채우기 위한 노력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라고 별 수 있겠나? 이러면 안 되죠. 작은 불씨가 산을 다 태웁니다. 그 산불이 처음부터 그렇게 크게 산불이 나는 적이 없죠. 항상 작은 불씨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비난하고 정죄하지 말고 왜 우리는 나오는데 당신은 나오지 않는가? 왜 우리는 기도하는데 당신은 기도하지 않는가? 그렇게 말하지 말고 우리가 불씨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본성상 영원토록 노여하시거나 영원토록 진노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선하신 분이고 피난처를 찾고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그분의 구원을 다시 한번 더 의지하면서 우리 교회, 한국 교회 부흥을 주시기를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6절 말씀대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님 우리를 다시 살려주십시오. 제가 왜 이렇게 수동적이 되었습니까? 제가 왜 이렇게 차갑게 되었습니까? 제가 왜 이렇게 삶이 고루해졌습니까?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은 그런데 이처럼 간구하는 자에게 화평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했죠. 약속을 했죠. 8절에서. 그러나 이 시편은 단지 이런 좋은 약속만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잘 보시면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는 것을 막는 경고의 말씀도 나타납니다. 그렇죠? 8절 끝에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여기 어리석은 대라는 뭘 의미할까요? 뭐가 어리석습니까? 잠언에서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는 때 그 어리석으면 뭘 보고 어리석다 그래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는 자,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인 줄 아는 사람, 죄와 우상숭배로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분노를 거두시고 우리에게 참된 화평과 평강을 주실 것이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바 교훈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고자 애쓰고 노력하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현실은 여전히 녹록지 않고 이전의 상태보다 훨씬 더 어려워지는 상황을 경험하게 될 때 이런 현실의 고통과 어려움으로도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과거를 붙들고 미래를 소망 가운데 두고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처한 영적 형편을 생각하고 탄식함으로 간구하고 기도하고 우리를 다시 살려달라 간구하는 이 기도야말로 이런 자세와 태도야말로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현실의 상황 가운데서 참된 구원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신자의 합당한 삶의 자세와 태도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런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오늘의 고단의 현실을 믿음으로 헤쳐갈 수 있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분을 경외하는 자에게 구원이 가깝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가까이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년이 하루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시간의 개념으로 바라볼 때 오래되어 보이는 또 상당히 많은 시간이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그 모든 시간들이 어느 날 영혼 속으로 다 빨려 들어가게 되고 영혼의 상태에서 참된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끝까지 오래 참아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